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그 예전에 설교할 때 그 군목으로 가기 전에 그 우리 스님 또 신부님 이렇게 세 부류의 이 성직자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두 차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스님 이야기 재밌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행군을 할 때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갈 때 한 스님께서 제게 목사님 십자가 지고 가셔야죠 그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던 것, 또 어느 한 스님이 제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스님 찬양 한 곡 부르면 물 드릴게요 그때 스님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스님은 몰래 휴대폰을 반입해서 들어와서 내무실에 밤마다 내무실에서 그 여자친구랑 미래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때 총각이었고 애인이 없었는데 스님도 저렇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난 뭔가 이런 절망감과 박탈감, 그런 슬픔. 또 스님 중에는 어느 한 분은 계속 성경을 묻는 겁니다. 자기는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그 스님이 신천지 스님인지 헷갈리는 그런 스님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이 부처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이렇게 연등도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태우거나 훼손한다고. 왜 그러느냐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스님도 계셨습니다. 밤마다 이 삼계종파의 성직자들이 흩어져서 종교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듣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술에서 아재 아재 바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느덧 그 독경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들리던 것입니다. 9주 동안 한 15명 정도의 이 스님들과 한 건물에서 또 한 내무실에서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것이 이 재미난 이야기들만 해서 그렇지 못다 할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걸을만 했습니다. 같이 걸을만 했습니다. 같이 걸을만한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같이 걷기 버거운 일들과 상황들이 분명한데 지나고 보니 같이 걸을만 했다,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못내 마음이 어려우니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런데 제자들은 잡니다.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슬픔을 인하여 잡니다. 제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요? 아,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구나. 죽음을 맞이하시는구나.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시나.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이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함이 없습니다. 그 죽으심을 생각도 못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심을 내비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비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대장동무 우리가 칼이 두 개나 있슈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투입니다. 여전히 엉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인지했더라면 잠 못 잡니다. 무서워서 잠 못 잡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위기는 제자들 자기의 자신들의 위기고 위해입니다. 잠 못 잡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슨 슬픔일까요?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이 슬픔은 못마땅한 슬픔입니다. 실망한다,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언짢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이 못마땅한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압제에 당하고 있는 이 서름과 이 아픔을 단방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소원하고 고대했던 이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과 그 꿈과 그 기대를 예수님께 그대로 투영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소원과 그 기대의 그 결정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그런 부푼 꿈에 부풀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정치적 장소고 묵시적 장소고 종말적인 장소입니다. 1세기 이집트 출신의 이 종말론의 이 예언자, 아주 위대한 예언자 한 명이 이 감람산에서 이 로마 제국과 결사항전을 위해 이 유대 군중들을 모집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지금 이 감람산에는 2000년이 지난 무덤에서부터 최근의 무덤까지 무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종말적 이 구주가 이 감람산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기대로 그 감람산에 묻히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거하고 또 묵상하고 또 찬미하고 이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루살렘 성 밖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아갔던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연한 예수님의 그 의지, 뭔가 긴장하는 듯한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거사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 이 묘한 이 분위기들, 제자들은 뭔가 오늘 특별하다, 뭔가 오늘 이상하다, 오늘이 그날인가, 우리가 꿈꾸고 고대하는 날이 오늘인가, 그리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유월절 찬미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할례 시편을 부르면서 그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고대한 그날인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절규와 탄식의 소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짢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오늘 그렇게 거사를 행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약한 소리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탄식하고만 있냐는 것입니다. 언짢은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들을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못마땅하다며 못마땅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입이 삐죽 나온지 실망스럽다는 듯이 이미 시험에 잔뜩 들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을 탓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우리도 아우성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신 건가요? 하나님 여전히 바쁘신 거예요? 그렇게 못마땅해 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기도회 중에 어느 집사님이 이 외마디 탄식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탄식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사정, 그 집사님의 그 어려움, 그 집사님의 그 처절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그 절규와 탄식이 동의되어졌습니다. 저도 때로는 아예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토라져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섭섭하고 실망하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도 잠을 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이제는 어느덧 체념하고 어느덧 실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렇게 미지근한 그렇게 거리를 막연하게 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을 봅니다. 교우님들은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이 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의 죽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스데반이 잔다. 저는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에서 저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스데반이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모습,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환한 모습을 하고 고요히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처절합니다. 성 밖으로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질질질 끌려갔을 때부터 온몸은 찢겼습니다. 그때부터 피투성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으라고 돌을 내리칩니다. 돌을 내던집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 처절한 그 상황에 스데반은 얼마든지 절규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를 죽이려면 좀 아프지 않게 죽일 수는 없나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얼마든지 그렇게 탄식하며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고요히 잡니다. 평화롭게 잡니다. 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스데반처럼 평화롭게 잠을 잡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과 바람대로 주님이 움직여지지 않자 못마땅한 잠을 청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매맞음과 질질 끌려감과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잠을 청하는, 잠을 자는, 그렇게 죽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답을 제가 잡았습니다. 왜 믿음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겨움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저는,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하며 왜 이렇게 신음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외롭고 공허해야만 합니까? 왜 내게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나음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않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반대 방향의 상황과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낮의 해에 그을려지고 그 낮의 해에 불타 소멸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들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밤의 달에 놀라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께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잘 섬기고 봉사 많이 하면 그런 일 없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는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들 나빠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찢기고 돌에 맞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으며 저에게도 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앙으로 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내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이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얻어내고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신앙으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회복되어지고 좀 더 고쳐지고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귀한 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겐 여전히 허덕임이 있거든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신음이 있거든요. 여전히 신앙으로 부르짖고 외쳐도 비명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살아계시는 하신 것입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그때마다 탄식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병이나 낫게 하고 우리의 아픔이나 치료하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얘들아 나를 밟고 이겨내라. 나를 밟고 해결해라. 나를 통해서 얻어내라. 나를 이용해서 이루어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해결사도 아니고 소방수도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주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소원과 기대대로 응답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그런 상황과 현실이 아니었을 때는 예수님을 의심했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해왔다가 언제는 평화롭게 잠을 청하다가 언제는 못마땅한 잠을 청하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신앙은 신앙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으로 무엇을 이루어냄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어떻게 이것을 얻어낼까?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까?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해결해내거나 이루어내거나 얻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내게 칠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내게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이 있어도 내가 매맞은 것 같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있어도 그것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현실을 허락하셨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을 분명히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 저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아파야 합니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신음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거나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못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과 현실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신앙으로 더 얻어내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 피투성이 같은 이 상황과 이 현실, 이 매를 맞는 것 같은 이 상황과 이 현실이 그것만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그 문제도, 그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런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며 무슨 왕이냐고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히려 능력의 바나바를 오히려 놓아라. 그 유대 군중들의 논리가 우리의 아우성일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속에 그렇게 메아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 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못마땅해하고 여전히 문제와 아픔에만 허덕이는 이 인생들 곁으로 주님이 같이 걸으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손사래를 치고 여전히 등을 돌리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우리 인생들 곁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같이 걸으러. 그것이 신앙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삼국지 같은 이 세상, 이 처절한 이 세상 복판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내가 같이 걸으러 왔다. 힘들지, 아프지, 처절하지. 내가 너랑 같이 걷고 있단다. 눈물겹지, 이해되지 않지. 내가 너랑 같이 걷고 있단다. 내 곁에서 내가 같이 걷고 있단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소견이고 저의 투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욥기서의 결말이 못내 아쉽습니다. 때로는 밉기까지 합니다. 욥기서는 42장의 결론을 맺습니다.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에 비해서 두 배나 되는 복을 얻습니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낙이 1,000마리, 아들 7, 딸 셋, 그렇게 140세나 되기까지 그 큰 복을 누리는 것으로 욥기서의 결말이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꿈을 꿉니다. 저도 잘 믿고 잘 기도해서 저 욥의 복을 받아야지. 지금 비록 고난이지만 잘 견디고 잘 믿고 잘 기도하고 섬겨서 욥이 누렸던 저 복을 나도 받아야지.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겨서 그 욥이 받은 그 두 배나 많은 그 큰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단하며 처절하기 일쑤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반복되어지는 현실과 실존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복을 받아서 저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저만 이렇죠? 왜 저만 이렇게 못났죠? 아닙니다. 그분께 차 한잔 하자고 하십시오. 새꺼풀만 벗겨보고, 아니 두꺼풀만 벗겨보고, 아니 한꺼풀만 벗겨보고 속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번 하십시오.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욥기서의 결말이 욥이 그 욕창과 같이 걷고 그 망함과 같이 걷고 그 실패와 패배와 같이 걷고 그렇게 고요히 평화롭게 잠을 자는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 근사한 욥의 고백으로 주님과 같이 걷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들과 비록 비루하고 힘겹지만 같이 걸어내는 것으로 욥기서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아립답고 고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뭘 그리도 급하고 다급했는지 벌써부터 고난과 환란이라는 것은 벌써 다 경험했습니다. 가난, 질병, 방황, 깨어짐. 부모님께서 차례대로 병상에 눕게 되어서 이 자매는 학업을 중단하고 병수발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 병상에서 그 화려하게 수놓은 이 서울 야경의 불빛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서울 야경의 그 불빛들이 마치 눈물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이 눈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몹시 흔들려 하며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힘겹구나. 그런데 나는 너에게 기도 많이 하거라. 하나님 잘 믿거라. 그러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못하겠다. 해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누구야? 같이 걸어가자. 그 처절한 상황과 그 현실과 같이 걸어가자. 주님께서도 너랑 같이 걷고 있단다. 주님께서도 몹시 흔들려하는 너랑 같이 걷고 있어. 얘야, 나도 나에게도 약함과 못남이 있단다. 그 약함과 못남을 가지고 얼마나 절규하고 씨름했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걷기로 했어. 그 사도 바울도 약함이 있던데 사도 바울도 그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간절히 절규하던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끝내는 그 약함과 같이 걷더라.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더라.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 대사명자 사도 바울도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탄식의 상황과 아픔의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환란을 내가 당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길이 막힙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맞음도 수없습니다. 눌립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파선을 당합니다. 굶주립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조롱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매맞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처절하고 비루한 그 상황과 현실과 씨름하지 않던데요. 그것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던데요. 오히려 같이 걸어가던데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과 그 현실과 사도 바울은 묵묵히 같이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못마땅한 잠을 청했던 그 제자들 역시도 후에는 그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이 걸어가던데요. 그 위협과 박해와 그 조롱에도 제자들은 같이 걸어가던데요. 베드로는 그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그 예루살렘 감옥에서도 평화롭게 쿨쿨 잠을 자던데요. 제 아무리 죽음일지라도 같이 걷더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걸어가십시다.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걸어가십시다. 낭망스러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걸어가십시다. 억울하십니까? 속이 쓰라리십니까? 꼬였습니까? 그것과 같이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고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힘있고 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시다면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들과 같이 걸어가십시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 같이 걷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같이 걸어주십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연약한 그 보폭을 맞춰가 주시며 주님이 같이 걸어주십니다. 마치 탕자를 향해 뛰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달려오시며 같이 걸어주십니다. 여전히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발을 몸을 낮추시며 씻기시면서까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걸어주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해 모닥불을 피우시는 그 주님이 마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것 같아 땀이 흠뻑 적셔가며 모닥불을 피우면서까지 우리와 같이 걸어주십니다. 신앙은 그 주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이 비록 눈물일지라도, 비록 아픔일지라도, 비록 이해 못할 것만 같은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그것들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상황과 현실이 분명 있습니다. 이해 못할 현실들이 분명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쓰리고 눈물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상황과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그리고 묵묵히 그 상황들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얻어내고 해결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신앙은 같이 걷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나치의 서슬퍼런 총과 칼을 피해 몸을 숨겼던 독일 게른의 어느 지하실 벽에 기록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분명 숨어 계시는 것만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처절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렇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 말없이 우리 곁에서 같이 걷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들이 비록 눈물일지라도 넉넉히 같이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